예. 예, 오늘은 복음의 감격을 우리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위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보냈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자고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자마음을 받았다고 1장 1절에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택함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잡으러 가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을,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붙잡아서 변화시켜서 이제는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그 놀라운 감격을 갖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확신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생명까지도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다 바치겠다. 자기가 가졌던 신분적인 것, 명예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살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지금 갖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들으면 기뻐지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생명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싹시 나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이면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까지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하게 되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되는 평화가 오는 그러한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큰 정말 고귀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게 한다 할 때 그것에 내가 좌우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진단 말입니다. 내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 감격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왜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습니까? 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복이구나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정말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 독생자 예수가 있는데 그 독생자를 네가 진 죄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게 되면은 정죄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 왕권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이 땅의 왕으로서 육신적으로는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 역사를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 죽은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죽는데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성경에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책인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이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말씀 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을 하셔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느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40일 동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 놀랬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3년 반 동안 계시던 예수께서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쳐다보느냐? 너희의 주가 지금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사탄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은데 그 처소를 내가 다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그 있는 곳으로 영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소망해요. 그게 소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복음의 감격이 그러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충만케 했습니다. 변화됐어요. 지금은 무서워서 방에 숨어있던 예수가 제자들이 이제는 그게 무섭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15 나라 이상이 퍼져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12 제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여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치 않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감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충만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단 말입니다. 구주가 주님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교황이 주가 되는 것이요. 또는 종은 주인이 주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그가 부활해서 오늘날 구주가 되었다. 담대하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가슴을 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도움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3천 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5천 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 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교회 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에 찬 그 사람이 선포할 때 그 소리가 퍼져나가서 그 소리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의 감화 감동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이 땅에 형성된 것입니다. 옛날에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성수가 있었어요. 율법을 읽는 곳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생겼어요. 5천 명이 모였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자나 갖지 않는 자나 다 같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그때 그 공산사유 하겠다고 그들이 흉내내고 있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 복음에 감화, 감동되면은 내가 유익을 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감격되면은 내가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는단 말입니다. 높은 사람이 고관들이 권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함께 사랑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감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감격은 왜 회복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의 감격을 여러분이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으면은 마음에 기뻐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거든요.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더니 그 복음을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가 모든 걸 다 자기 것을 갖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권세를 가졌어요. 사내들인의 회원 72명 중에 한 명이었단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높은 제일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총독 정치, 여기는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아버지 때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벤야민 중에서 벤야민의 사람이요. 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상하다고 하잖아요. 고, 높으르거든요. 하이. 근데 그 상이래요. 그 위에. 그 뭐라고, 이 영어로는 어본이라고 할까요? 예, 그 위에요. 예수님. 그 높은 것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거든요. 어디 가든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떻습니까? 봄을 전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잡혀서 제 4차,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가 갑니다. 4차는 이제 로마에 가는 걸 저는 4차라고 하는데 4차에 가서 이제 죄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야. 기쁨이야. 그것만 가지면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드레핀 백합을 보라. 하늘 나르는 새들을 보라.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채워지고 입히시는 것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먹지 못하고 굶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에 복이 됩니다.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잘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많아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 적은 곳에서 풍족함을 나누는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그 기쁨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3장 10절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답니다.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은요, 요사이 유럽이나 그 다른 곳에 팥죽에 대해서 유명해진답니다. 그 팥죽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동지 때 되면 팥죽을 끓여서 그 집안에 뿌리면서 마귀 사탄아 나가라 사가나가 나가라고 뿌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들이 마귀를 쫓는 그걸로 해서 팥죽을 즐긴답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K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은 뭐예요? 내가 복음 받았으면 그냥 받았구나가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충만되어져서 그러한 은혜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 나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이 뭘까요? 지금 중국이나 또는 미국의 일부 지역이나 보면은 지금 쓰나미로 또는 폭우로 일본이나 동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사이 비록 아주 정말 전부가 다 지금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 건져주는 것이 구원된 거거든요. 병든 데서 죽어가는데 죽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어제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배우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기 집은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랍니다. 3, 4대 절을 3개나 지어준 집이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딸들을 주고 마지막에 아들들만 그 집에는 아들들만 풍성하대요. 큰 사람도 아들 적은 사람도 아들 다 아들이 뭐 둘 셋씩 다 자녀를 낳는데 자기가 딸을 하나 딱 낳는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전부가 그 딸 낳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아버지가 병원에서 딸 낳더니 만세를 막 불렀답니다. 만세를 불렀대요. 딸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가 3살 되던 때에 이삿짐을 날리는 사람이 그 집 앞에 와서 뒤로 오라오라 하다가 자기가 하다가 그 애를 덜컹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한 번만 한 거야. 뭐가 덜컹하니까 또 뒤로 더 갔답니다. 그랬더니 아빠 귀까지 덜컹이어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살리려고 했으나 이미 죽었다고 하얀 천으로 덮어놨답니다. 덮어놨는데 이 사람은 아나운서니까요. 한국의 아나운서니까 생방송이 끝나고 쪽지 하나를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워서 보니까 장신 딸이 지금 병원에서 죽었다, 죽었음 있다고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병원까지 가는데 출입비로 되어서 한 시간 동안 걸려서 그 갔답니다. 갔더니 하얀 천으로 딱 쌓았는데 거기서 모든 식구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입비 때 자기가 딱 걸렸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차는 막혀서 갈 수가 없는데 자기 집안은 전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소리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 딸만 살려주시면은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거기서 지금 차 속에서 택시 속에서 그러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죽었던 딸을 걷고 자기가 안고 하나님께 통곡을 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정말 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한 시간 이상을 맺더니 와 손이 따뜻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의사를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있다가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딸이.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 목에 뭐가 있나 보다고 목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했더니 피 고인 것이 목을 딱 가로막은 게 턱 거기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게 개가 살아나가지고 다 죽었다고 한 천을 덮어서 지금 내놨는데 그게 살아나가지고 아버지 아빠 하고 아빠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뒤에 그 자기가 택시 속에서 한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답니다. 하나님께 명상한 거 다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왜 내가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임마 그게 네가 서운한 거야. 하나님께 서운한 거야. 만약에 서운한 걸 안 하면 다시 네 딸 죽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제 살아났으니까 싹 없어지고 자기는 매일 술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그 불러가지고 술 먹고 뭐 하는 거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 한 대로 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네가 끊어. 자기가 담배, 술 뭐 이런 것 했는데 그건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모든 걸 다 끝났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길어지니까요. 그 얘기는 다 못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를 살려줘서 나중에 그 딸이 커가지고 캐나다에 갔는데 별짓 다 나는 거예요. 다. 멀고는 빨간색, 파란색, 뭐 하얀색 막 이렇게 물도 드리고 아들은 그래도 잘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딸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 아무리 그래서 자기 부인을 같이 살게 했는데도 캐나다에 가서 사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변화되고 나니까 모든 것 다 하고 하나님이 충성하고 나니까 그 딸이 마찬가지 똑같은 시간에 여기에서 철야기도 남편이 하고 또 마침만 하는 그 시간에 부인은 캐나다에서 10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딸을 음식 만들려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개망나이 짓하던 딸이 엄마를 딱 그러면서 엄마 마음이 하면서 난 다시는 이제 이 집 않겠다고 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딸이 변화되었어. 찬양을 잘하는 딸이래요. 지금은 그 지역에서 교회에서 찬양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딸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명란지를 다 했는데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집안 11 가족 11 이런 그 아버지 뭐 형제들이 해서 11 가족이랍니다. 11 가족이 전부가 다 예수를 믿는 그 애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걸 제가 어제 들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구원이거든요. 한심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는 것 가장 그 집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두가 기뻐하는 그 손녀, 그 딸, 하나님이 그를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를 통해서 자기가 교회 나가게 됐고 그 여자 딸을 통해서 교회 나가게 됐고 딸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서 교회 나가긴 했지만은 자기 할 짓 다 했는데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예, 놀라운 성령 체험까지 하게 되어서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지금은 찬양 사역자 뭐 모든 걸 하는 그러한 딸로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그런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고치려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였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감격 정말 베드로처럼요 성령 충만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삶 자체가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탄의 역사는 어떤가요? 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욕심이 있어 내가 자꾸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언가 사탄의 역사가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이건 성령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는 감격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사울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해야 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디다 전하고 가는 곳마다 전하세요. 가는 곳마다. 내 삶을 통해서도 전하지만은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이 한 입을 가지고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주하는 것을 생각치를 말라는 거예요. 복주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삶 전체가 내 몸 전체가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픔이 병이 든 자는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지혜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지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의 감격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역사예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부탁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 받기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겠어요? 120문도가 합심해서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10일이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받은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것을 내 거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어도 기뻐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충만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봐서 나는 반절 조금 더 됐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완전히 바울처럼 되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 지금 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 하는 거예요. 제가 감 두 번을 따다 보니까 몸이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마사지를 통해서 치료해 준다고 해서 세 번을 받았습니다. 저 받으면서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어서 건강해져야 되지. 내가 세상적인 걸 의지하고 이제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대단히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온전히 토덜리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아픔이 아니한 모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은혜까지 체험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 수 있는 건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합쳐서 120명은 정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같은 불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사로잡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흐트러졌던 그러한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을 타서 우리가 높아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구음이 같으므로 이들이 자기같이 된다 해서 구음을 흐트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가 각각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기도하게 되니까는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니까 다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말이 하나가 된 것이란 마음이 하나가 된 거거든요.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것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중에 떠중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심령 속에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용광로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용광로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구로동에 사는데 구로동 집에 영등포에서 구로동 집으로 갈 때는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옆에 용광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광로 신기해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추럭으로 큰 덤프추로 뒤로 가서 그 용광로에다가 철들을 싹 부어요. 나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아니 철만 골라서 내야지 왜 흙까지 전부 다 막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얘야 너 그 철에 가라. 아, 위험하다. 야 이놈아 이 속에 들어가면은 흙이고 뭐고는 다 타서 위로 다 또 없어져. 필요 없어. 쇳물만 다 갈았는데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용광로예요. 좋은 사람이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오는 것이 교회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와 보라는 겁니다. 오면은 이곳에서 복음의 감격을 받고 변화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은혜서 찌기를 재면 장식품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묵은 때를 벗기는 거예요. 어제 김창욱 소통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했더니 여러분이 예뻐지려고 하면 화장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소통을 하는 김창욱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딥 클리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뻐지게 화장을 하려면은 우리 클린 하는데 클렌징을 하는데 딥 클렌징을 하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딥 클리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죄악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죄 안을 내버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내버리고, 정말 내가 욕심이 많다고 하면 욕심까지도 내려놓고, 이제 그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지요. 그게 딥 클리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할 때 딥 클리닝을 뭐 에센스인가 뭘로 바르고 뭐 해서 닦아내고 뭐 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온 말씀이 변화되어서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에 의해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진들이, 특별히 바울이 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을 했다.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에 감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온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없답니다. 아멘만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멘 하면은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한 만큼. 두 번째는 복음전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난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는데 그 여러분이 겁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겁나게 되면 거기에 잡혀서 복음의 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겁내지 말라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로마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가는데도 배가 다 파손될 거라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물건들은 다 손에 들지만 여러분은 생명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준 것들을 그대로 말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섬에 바보에도 도착했습니다. 불을 피웠는데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 손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저 바울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랬는데 탁 털어버리니까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그 섬 보바섬인가요? 섬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다 해서 모든 거 배 파손되어서 로마에 갈 수가 없는데 배까지 다 준비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사. 자기 집에 들어서 자기 집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 이런 모든 역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때로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그들 잡아 죽였어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혼란시킨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모래속에다가 머리만 내놓고 다 묻었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내가 살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여기서 죽어. 근데 거기 묻어있는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로 목을 탁 쳤어요. 그래서 절두. 목을 쳤다.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목을 베버린 곳이 절두산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거든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시다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 장소는 절두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영원히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되는 열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갔다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바울을 보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갔잖아요. 그가 지금까지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기까지 가편투표까지 던진 사울이,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걸 들고 자기가 그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다녔단 말입니다. 그 역사는 복음의 감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섯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지역은 어떻습니까요? 우선적으로 복음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미 전도된 것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뭐 안 된 것을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 봅니다. 일곱은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예배소에 보낸 것을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예배소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골로새, 필레몬 교회에 보낸 서신이 필레몬서거든요. 이처럼 자기가 가지 못하면 편지를 써서 증거하는 역사를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다른 악한 나쁜 일을 말한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든지 했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그 일을 바울이 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든 뭘 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마지막으로 바울의 목숨까지도 다 바쳤다고 합니다. 예수를 증가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털고 살아나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3층 전에 천국에요. 페라다스에 갔던 사람을 14년 전에 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돌로 맞아 죽었을 때 이 죽은 자가 천국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복음에 천국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봅니다.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전승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다시 올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제1차 올 때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하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그 비밀을 잘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처럼 보물처럼요, 진주처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회복은 내가 속한 자리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길을 택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이 시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애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어디에 가려고 하느냐. 그 흑인 교회 있잖아요. 옛날에 얘기 있잖아요. 백인 교회에 갔는데 흑인은 이 교회 못 온다 해서 안내하는 분들이 밀어붙였어요. 저 밑에 가서 굴러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울면서 혼자 독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러 왔더니 이처럼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등 탁탁 두드리대요. 얘야, 내가 그곳에 없는데 너는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에 감격하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붙들어서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맡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